여러분, 어릴 때부터 막 굳게 믿고 자란 가족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그런 거 하나쯤 다들 있으시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맨손으로 늑대를 물리치고 마을을 구하셨다는 그런 엄청 가슴 뛰는 이야기 말이에요.
아, 영웅담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용기나 희생 같은 가치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내 정체성도 그 든든한 서사 위에 세워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주 오래된 마을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쫙 읽어내려가는데 세상에, 할아버지는 사실 늑대를 물리치신 게 아니라 그냥 한겨울에 고장난 마을 수도관을 밤새 고치셨던 겁니다.
아, 수도관이요. 늑대가 아니라요.
네, 늑대는커녕 수도관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그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엄청 감동적으로 각색된 훌륭한 교훈에 불과하다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요?
와, 그 방금 말씀하신 수도관이라는 그 투박한 실제 사실하고 늑대를 물리친 영웅이라는 거창한 의미가 부여된 이야기 사이의 간격? 그게 진짜 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딜레마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 늑대와 수도관의 딜레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심층탐구의 임무는 로버트 베노이 교수의 구약 역사 강의록을 바탕으로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씨름해온 이 역사적 사실과 신앙적 의미의 충돌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을 해부하는 뭐 딱딱한 신앙 논쟁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정보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일어난 팩트와 특정 목적을 위해 더딥혀진 서사를 분리해낼 것인가? 이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는 아주 날카로운 도발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엄청난 방대한 이야기들이 과연 막 캠코더로 찍은 듯한 정확한 팩트인가? 아니면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서 막 엮어낸 거대한 문학적 세계관인가? 이게 학계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장이었더라고요.
네, 완전히 전쟁터였죠.
특히 예전 학자들은 이 텍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두고 엄청 싸웠던데, 보니까 무슨 문서를 네 개로 쪼개고 막 각 이야기의 출처를 찾느라 현미경을 들이댔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 그게 19세기하고 20세기 초반의 성경 비평학계 분위기였어요. 이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무슨 고고학 발굴 현장처럼 다루었거든요.
발굴 현장처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조각조각 분야하는 데 집착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나 문체에 따라서 이거 원래는 네 개의 다른 독립된 문서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하고 문서를 무자르듯이 막 쪼개기도 했고요.
와, 엄청 미시적으로 접근했네요.
맞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주 짧은 개별 이야기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 어떤 특정한 자리, 그러니까 제사나 축제 같은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파생되었나, 이걸 추적하는 데 몰두하기도 했죠. 본문의 원래 출처랑 그 파편적인 기원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숲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 나무는 어디서 옮겨 심었고 저 바위는 대체 어디서 굴러왔는지 그 기원만 계속 따지고 있었다는 거군요.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학자가 딱 등장하면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이 학자는 그렇게 파편화된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분량, 그 이른바 육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던데요.
네, 폰 라트의 기여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는 현미경을 거두고 위성사진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아, 줌아웃을 한 거군요.
그렇죠. 개별 이야기나 쪼개진 출처에 집착하는 대신에 그 방대한 기록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학 양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폴 라트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무수히 많고 다량한 이야기 파편들 이면에 그것들을 아주 튼튼하게 묶어주는 거대한 뼈대가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뼈대요? 그게 뭔데요?
그는 그 뼈대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신명기 26장에 등장하는 아주 짧고 압축된 고백문이 있는데 이게 육경 전체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본 거죠.
아, 잠시만요. 그 신명기 26장이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집트로 내려가 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딱 이 부분 맞죠?
네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세상에, 이 짧은 문장 안에 아브라함부터 이집트 노예 생활, 탈출, 가난, 정착까지 그 굵직한 사건들이 다 들어있네요. 와, 이걸 들으니까 저 요즘 그 영화 산업 시스템이 딱 떠오르는데요.
영화요? 어떤 영화 말씀이신가요?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처럼 처음엔 각기 다른 감독이 만든 완전히 독립적인 영웅 이야기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아, 각각 솔로 영화로 시작하죠.
네네. 그런데 나중에 어벤져스라는 거대한 세계관, 즉 폰 라트가 말한 신앙 고백을 중심축으로 딱 두고 이 파편화된 이야기들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꿰어 맞춘 거네요.
와... 그 마블 유니버스의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폰 라트의 이론에 대입해보면 진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가 명확해지거든요.
오, 누군데요?
이전 학자들은 캡틴 아메리카나 토르의 오리지널 코믹스 작가가 누구냐 이것만 찾았잖아요. 근데 폰 라트는 이 수많은 영웅을 모아서 하나의 일관된 우주로 직조해낸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 같은 사람에 주목한 겁니다. 성경학계에서는 이 역할을 편집자라고 불러요.
아, 편집자. 진짜 핵심 역할이네요.
맞아요. 폰 라트에게 이 편집자는 단순히 남의 글을 오려붙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기 26장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대한 기획의도 아래에서 무수한 부족들의 독립된 전승들을 막 재배치하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 천재적인 마스터마인드였던 거죠. 이 편집자의 손을 거치면서 비로소 개별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백성을 향한 장엄한 구원의 서사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와, 흩어진 퍼즐 조각으로 거대한 명화를 완성해냈다는 거니까 문학적으로는 이건 뭐 진짜 엄청난 성취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죠?
만약에 케빈 파이기 같은 천재적인 편집자가 특정한 목적이나 메시지를 위해서 이야기들을 기획하고 막 배치했다면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작품이지 있는 그대로의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의 기록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요. 폰 라트의 이 이론을 쭉 따라가면 결국 성경의 이야기들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예리한 논리적 귀결이 바로 폰 라트가 학계에 던진 가장 논쟁적인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폰 라트는 역사를 두 가지로 철저하게 분리를 해버렸어요.
두 가지 역사요? 어떻게 나눴는데요?
하나는 히스토리,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캠코더로 촬영할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자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일스케시 히테입니다.
하일스케시 히테. 발음도 어렵네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번역하자면 구원사 혹은 구속사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재구성해낸 고백적 역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서사라는 거군요.
네네. 폰 라트는 당시 근대 비평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과감하게 수용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막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홍해를 건넜다거나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기록들은 객관적인 히스토리 관점에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잠깐만요. 진짜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진리처럼 믿는다는 건가요?
네. 폰 라트 입장은 그랬죠.
아니, 아무리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나 교훈이 훌륭하다고 해도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허구를 바탕으로 신앙을 쌓아 올린다면 그거는 그냥 거대한 집단 최면 아닌가요? 팩트가 아닌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독자적인 과학적 지위를 부여하겠다. 저는 이거 도무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하고 신앙적 목적의 창작물이 이렇게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데 어떻게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치열한 인지부조와말로 폰 라트 스스로가 현대 성경학자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심각한 짐이라고 불렀던 딜레마입니다.
아, 본인도 그게 짐이라는 걸 알았군요.
네, 알았죠. 폰 라트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과 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사적으로 그려냈는지 그 보여주는 거대한 구성물 자체에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합리적이고 차가운 히스토리의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뜨겁고 개인적인 할스켓이 히트의 문학적, 신학적 위대함을 끌어안아야 하는 아주 고단하고 분열적인 타협안이었던 거죠.
학자들이 견뎌야 할 가장 심각한 짐이라. 그런데 오늘 그 강의록의 화자인 로버트 베노이 교수의 입장을 보면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걸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아주 단호했죠.
베노이라면 아니 실제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서사가 굴러가느냐 하면서 폴라트의 이론 전체를 막 산산조각 냈을 것 같은데요. 베노이는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타파합니까?
베노이는 폴라트가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파악했다고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폴라트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신앙 고백이 역사를 편집하고 서사를 창조해냈다고 봤잖아요.
네네, 고백이 먼저라는 거였죠.
하지만 베노이는 텍스트 자체가 증언하는 바는 그와 정반대라고 지적합니다. 신앙이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개입, 즉 사건 팩트가 먼저 일어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비로소 신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아, 팩트가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이다.
맞습니다. 베노이에게 신앙이란 철저하게 객관적 팩트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결과물인 거죠.
오, 그 반격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베노이가 끌어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 13장의 홍해 사건이잖아요.
네,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하죠.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이집트 최정예 전차부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결코 신앙심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전혀 아니었죠. 패닉 상태였잖아요.
네, 오히려 공포에 질려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즉, 신앙 고백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가 쩍 갈라지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상, 즉 히스토리, 역사적 사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후에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비로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팩트가 먼저고 믿음은 그 다음이었다는 이거 완벽한 증명 아닌가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홍해 사건은 행동과 말씀에 의한 객관적 개입이 어떻게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베노이는 게르하르트 하셀이나 프람스 헤세 같은 학자들의 논리를 다 인용하면서 폰 나트의 치명적인 맹점을 찌릅니다.
맹점이요?
네, 신앙은 머릿속에서 일어났다고 고백된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실제로 일어난 아주 단단한 사실에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저는 이 인과관계를 튼튼한 다리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어요.
다리요?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가 막 깎아지른 듯한 깊고 위험한 계곡을 건너가야 할 때 허공에 대고 아 이곳에 나를 지탱해 줄 다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아무리 강렬하게 막 믿는다고 해서 없던 다리가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공에 발 디디면 그냥 떨어지죠.
네. 반대로 그곳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다리, 즉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안심하고 그 위로 발을 딱 내디딜 수 있는 거고요. 그 발을 내딛는 행위 자체가 베노이가 말하는 신앙인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네요. 다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장엄한 신앙 고백을 외치면서 발을 내디뎌도 결국 계곡 아래로 추락하고 말겠죠. 베노이는 폴 라트식의 타협, 그러니까 역사적 토대를 포기하고 의미만 취하라는 그 태도가 결국 신앙 전체를 공허한 추락으로 이끌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아, 진짜 명쾌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베노이의 주장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하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베노이의 말대로라면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 다리는 완는 100% 완벽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흠집 하나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쿠데 사람들이 그 다리를 돋보기로 막 살펴보다가 여기 녹슨 나사못이 있네? 아니면 뭐 엉성하게 용접된 균열을 찾아낸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의 결함이 발견되는 순간 베노이가 주장하는 역사적 토대 자체가 흔들리면서 붕괴하는 것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H.M. 카위터르트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세 가지 역사적 모순점들이죠.
맞습니다. 베노이가 타협적 복음주의라고 비판했던 학계의 새로운 흐름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네덜란드 자유대학 교수였던 카위터르트는 성경을 돋보기로 쫙 들여다보니까 세세한 역사적 기록들의 명백한 오류랑 모순들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류를 찾아낸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역사적 무료성, 즉 이게 100% 완벽한 팩트라는 주장은 이제 포기하자. 대신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죠. 카위터르트는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부정확하냐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기록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모순을 딱 짚어냅니다.
네, 그 세 가지 모순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사실 이 자료의 백미더군요. 우선 첫 번째가 남유다의 우시아 왕의 장지, 즉 무덤 위치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네, 열왕기하란 역대하가 다르죠?
맞아요.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실 묘역에 제대로 묻혔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의 기록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시아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에 접한 밭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밭에 묻혔다는 거죠?
네. 카위타르트는 이걸 보고 야, 이거 두 기록이 충돌하니까 명백한 역사적 오류다. 이렇게 꼬집는데 베노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방어하나요? 솔직히 그냥 아유 둘 다 어떻게든 맞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진짜 명백한 충돌 같잖아요. 하지만 고대의 장례 문화랑 기록 방식을 이해하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합니다. 베노이는 우선 두 본문의 서술 방식의 차이를 지적해요.
어떻게 다른데요?
열왕기하는 우시아가 다윗성에 묻혔다는 아주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사실을 요약한 거고요. 반면에 역대하는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묘실 내부가 아니라 묘역 근처 밭에 격리돼서 묻혔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좀 껄끄러운 디테일을 추가한 겁니다.
아, 디테일의 차이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고고학적 발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2성전 시대의 아람어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유다왕 우시아의 뼈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열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옮겨졌다고요? 이장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우시아 왕은 처음에 밭에 묻혔다가 훗날 뼈를 추려서 왕실 묘역으로 이장하는 두 번의 매장을 거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두 기록 모두 각기 다른 시점하고 디테일을 담은 역사적 팩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고고학적 증거까지 딱 더해지니까 이게 단순히 끼워 맞추는 수준이 아니네요. 자, 두 번째 모순도 스케일이 좀 큽니다. 바로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 사이의 도시 거래 사건이죠.
부동산 거래네요.
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 자재를 준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20개 도시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8장을 보면 반대로 히람이 솔로몬에게 도시들을 주었고 솔로몬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했다고 나옵니다.
방향이 반대죠?
그니까요. 이건 아까 장지 문제보다 훨씬 노골적인 모순 아닌가요? 누가 누구한테 땅을 준 건지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반대잖아요.
역시 카위터르트가 사건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본 결과라는 게 뱅우이의 반박입니다. 국가 간의 영토나 도시 거래가 오늘날 우리가 무슨 택배 주고받듯이 단 한 번에 딱 끝나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아, 좀 길게 봐야 한다.
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는 성전과 궁전을 짓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였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자제대금의 담보나 대가로 갈릴리 도시들을 히람에게 넘겨줬지만 히람이 그 도시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반품을 한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훗날 히람이 그 도시들을 다시 솔로몬에게 반환했거나 혹은 돈을 받고 되팔면서 솔로몬이 다시 그 도시들을 요새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주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이 20년에 걸친 연속적인 영토 거래 과정 중에서 각기 다른 타임라인의 스냅샷을 포착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와, 스냅샷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과정의 앞부분을 찍었냐, 뒷부분을 찍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역사적 오류는 아니라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모순입니다. 이건 사실 대중적으로도 아직 유명한 떡밥이잖아요. 누가 거인 골리앗을 죽였나?
아, 다윗과 골리앗이요?
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주일학구에서 누구나 배우듯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난데없이 엘라난이라는 사람이 가대사람 골리앗을 죽였다고 나오고 설상가상으로 역대상 20장에는 엘라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복잡하죠.
솔직히 이건 기록자들끼리도 막 헷갈려서 우왕좌왕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까다로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베노이는 고대 근동의 왕실 문화를 통해서 두 가지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어떤 설명인가요?
첫째는 왕좌 이름, 즉 throne name입니다. 고대 왕들은 마치 오늘날 교황이 즉위하면 프란치스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쓴다거나 영국 왕실에서 즉위명을 따로 두는 것처럼 왕좌에 오르면서 새로운 공식 이름을 채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아, 이름이 두 개일 수 있다.
네. 따라서 엘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본명이었고 다윗은 즉위 후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다윗과 엘하난이 동일 인물이라는 뜻이죠.
오, 일리가 있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골리앗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일 가능성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의 카이사르처럼 골리앗 역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를 통칭하는 어떤 칭호였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과 훗날 엘하난이 죽인 골리앗 혹은 그의 아우가 서로 다른 거인 전사였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흔히 겪는 일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네.
경찰이 목격자 두 명을 신문하는데 한 사람은 파란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다른 한 사람은 검은 차가 과속으로 막 달려오다가 미끄러졌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증언의 디테일이 충돌한다고 해서 경찰이 아 증언이 엇갈리는 걸 보니까 교통사고 자체가 아예 일어난 적이 없군요. 이렇게 결론 내리진 않잖아요.
말도 안 되죠. 사고는 분명히 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카위터르트는 역사서에 되게 자연스러운 서술적 차이나 강조점의 다름을 빌미로 이 다리, 즉 역사적 토대는 결함투성이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다. 이러면서 성경의 역사성 전체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노이가 카위터르트를 향해서 지적하는 핵심이 정확히 그겁니다. 베노이는 성경 기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런 표면적인 불일치들이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굳게 믿었어요.
조화롭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서양 속담 중에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세한 차이를 이유로 성경 역사의 신뢰성 전체를 되던지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너무 성급한 도약이라는 거죠. 베노이에게 이 역사적 디테일을 쉽게 포기하고 메시지만 취하겠다는 태도는 결국 신앙이 발딛고 서 있는 유일한 현실 기반을 스스로 막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와 같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로버트 베노이 교수의 깊이 있는 강의록을 통해서 신학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논쟁을 한번 탐험해 보았습니다. 팩트 여부보다는 서사와 의미의 위대함에 주목했던 폰 라트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단단한 토대 없이는 신앙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격했던 베노이의 치열한 충돌이었죠.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을 둘러싼 이 엄청 복잡한 논쟁이 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막 소비하는 수많은 뉴스, 유튜브 영상, 틱톡 쇼츠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팩트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신념과 목적을 위해서 정교하게 구성된 서사인지 구분해내는 비판적 시각은 이제 현대인의 완전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탐구한 베노이와 폰 라트의 논쟁을 거울 삼아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어요.
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가짜뉴스와 이른바 나만의 진실이라는 아주 매혹적인 개념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불편한 객관적 사실보다 내가 속한 정치적 성향이나 커뮤니티가 믿고 싶어하는 되게 따뜻한 서사가 훨씬 더 강력한 진리로 대우받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소셜미디어라는 현대판 육경 속에 갇혀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최종 편집자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파편화된 정보들만 막 긁어모아서 매일같이 우리한테 먹여주면서 각자만의 되게 안락한 폰 라트시키시 하일스크시테, 즉 신앙적 서사를 직조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알고리즘이 현대판 최종 편집자라 이거 정말 폐부를 찌르는 서늘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의 늑대 전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맨손으로 늑대를 물리쳤다는 그 영웅적인 서사가 당장 내 기분을 엄청 웅장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기분은 좋겠죠.
네. 하지만 영하 20도의 한겨울에 마을 전체가 얼어 죽지 않도록 밤새워 꽁꽁 언 수도관을 고치셨던 그 투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팩트야말로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를 존재하게 한 가장 위대한 진짜 다리 아니었을까요?
진짜 실제 했던 다리였던 거죠.
맞습니다. 비판적인 성찰 없이 그냥 달콤한 의미만 줬느라 진짜 실제하는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실 위에 굳게 세워진 의미만이 그 거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휩쓸려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다리는 과연 무엇으로 지어져 있는지 깊이 한번 짚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을 기를 바랍니다.